민수기 13장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까지는 1세대가 이제 준비,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13장은 드디어 출발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는 내용입니다. 굳이 뭐 정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이 1장에서 그들이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건의를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그러면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에게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서 지도자급 다음 세대 차세대 지도자들죠. 지도자급 12명을 택하여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20절에 13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그 땅의 상황을 탐지해라. 정보를 모아오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담대하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아,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 그 땅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볼 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담대하라라는 그 부탁을 하면서 지금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올라갑니다. 21절을 보니까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업에 이르렀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헤브론이 등장합니다. 이 왜 굳이 여기서 헤브론을 등장시킬까? 이 헤브론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헤브론은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기랏 아르바라고 나옵니다. 기랏 아르바. 그런데 나중에 갈렙이 그 산지를 차지하고 헤브론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헤브론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고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는 성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차지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으로 바꾸는 그 내용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5절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치며 차지했던 그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에서 거기에서 출애굽에 대한 청사진 너희가 4대 만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내용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을 주신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18절에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네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이르게 됐는데 그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헤브론 땅은 그렇게 뭐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 주신 땅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이라는 언약을 또 주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을 거기에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대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여기 모세가 보낸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 속에 22절에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 말은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헤브론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냥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아낙 자손이 있든지 아니면 뭐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정탐의 목적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부터 올라가야 될지를 보는 것이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3장 2절에서는 그 밭을 사서 사라가 묻힐 곳을 마련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사라를 장례시키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그래서 대대로 그들의 조상이 묻혔던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땅이죠.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선산을 묻혔다 그러면 그 땅을 회복 만약에 뭐 팔렸다 아니면은 저 북한에 두고 온 실향민들은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묻혔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값을 치르고 산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고 다시 회복해야 될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그 헤브론에 가서 보니까 포도성인가 이렇게 이제 실제 인터넷상에 이렇게 찾아보면 그 땅에서 나는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포도성인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 소인가 컸어요. 그걸 에스골이라고 하는데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골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정말 이 포도송이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가져온 이 과일을 회중에 보여주면서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28절 그러나가 문제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라고 정탐하고 나서 그 보고를 했는데 그러나 이 그러나는 접속사입니다. 앞과 뒤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접속사. 그러니까 전혀 내용을 다르게 만드는 접속사가 그러나인데 이 그러나를 잘 붙이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좋았어도 그러나 그를 붙이면 나중에가 전부 안 좋아지는 거죠. 이 그러나를 잘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잘못 붙인 거죠. 그러나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아낙 자손뿐만 아니라 29절은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또 헷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린 사람 가나안 사람이 다 거기에 포진하고 있더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낙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그 성읍은 강하고 튼튼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컸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딱 상황을 보고 그러나 보니까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고 거기에 이미 아말렉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딱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미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딱 크고 견고한 성읍도 있고 또 사람들이 큰 사람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냐고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한마디가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따라가는 길에는 우리가 물리쳐야 될 유혹도 있고 극복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 험난한 과정을 지나지 않고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산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17절부터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극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환경적인 장애물, 육체적인 장애물, 관계적인 장애물, 또 크고 두려운 어떤 일들, 이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애물들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뭐 말씀을 할 이유가 없죠.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거기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내용이 반드시인데 그걸 사도 바울은 고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고난. 그런데 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라 그리고 물리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고 30절에 갈렙이 그럽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왜 조용하게 해요? 그냥 그 말들이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고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취하자 말은 그냥 우리가 가서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땅은 우리 것이야.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고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길에서 주운 것처럼 우리는 그 땅을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취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그건 얻는 것이잖아요. 얻는 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인데 우리가 가서 얻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갈렙은 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하고 크고 그 땅 사람들이 안악 자손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 우리가 능히 이길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 시키신 분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시고 아니 그러신 분 아니냐.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다 이기게 하실 분 아니냐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더 큰 거고 반대로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반대로 갈렙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렙은 그 상황 크고 견고한 성읍이나 안악 자손을 본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거고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본 거 크고 견고한 성을 보았고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인 거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보면 그 상황들이 작게 보이는 거 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갈렙이 보는 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이 보는 눈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고 안악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견고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내린 담대한 결론이 이 갈렙의 결론이라면 다른 정탐꾼들은 이와 같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며 갈렙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정탐한 사실을 믿음 없이 해석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해석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정탐꾼들은 믿음 없이 해석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한 사실을 믿음 없이 해석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믿음 없이 해석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하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해석한 거고 다른 정탐꾼들은 믿음 없이 그 상황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생각하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은 모세가 부여한 탐지하라, 20절에 탐지하라, 담대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탐지하라는 잘 이루은 거예요. 아, 정탐하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포도송이 어마어마한 그런 과일이 있더라. 탐지는 잘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 이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다. 그들이 그렇게 두렵게 여겼던 아낙 자손들을 멸절하여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해석 없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블레셋 지역에만 이 아낙 자손들이 남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그 아낙 자손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할 때에 그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고 멸절하여 여호와께 바쳤다라고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도전하기 전에 우리 눈에는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하나님 신뢰함 없이 그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믿고 나아가면 실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멸하여 멸절하여 바쳐진 그런 족속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제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 말씀 읽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또 9절에도 역시 맞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만 믿고 나아가 강하고 담대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1번 싸워서 딱 그 뭐죠 저 이 어디입니까 저 여호수아 8장 갑자기 그 성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리고성 점령하고 무슨 성이 아이성. 예, 아이성이 생각. 아이성 점령해서 딱 한 번 실패하고 나머지는 다 승리했습니다. 아이성 실패도 교만해서 실패한 거고 나머지는 다 승리해서 31번 싸워서 31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31명의 그 족장들, 그 왕들을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탐대하니까 그 땅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실제 우리가 정복하고 취할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엇갈린 결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두려운 견고한 성읍이고 안악 자손들이 있어도 취하자 그랬었고, 다른 지도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야, 이런 의식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차피 크고 두렵다, 신명기 1장 20절은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크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광야 속에서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크고 두려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